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둘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 9월 5일에 우리나라 신문이나 또 텔레비전에 본 우리 몇 장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옛날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설립을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문제로 또 그 주민들과의 반발로 인해서 서로 토론회 공청회를 하다가 결국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이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 장면이 또 텔레비전이나 또 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일단 영상 하나를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뭐 텔레비전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영상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를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죠. 아마 집집마다 뭐꼭 자기 집은 아니라도 가까이는 다 그런 장애인을 아이든 어른이든 친척들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가까이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서 갖는 느낌은 다 남다를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자기와 가까이 오게 되면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결국 공청회는 할수 없었고 반대가 심해서 그리고 그렇게 무산됐죠. 가장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물론 뭐 이러저런 말들 하지만 한마디로 집값. 저는 이 글을 늘 보면서 느끼는 그놈의 집값은 도대체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상 같은 것이라고요. 집값.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이 시대의 일들과 맞서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 하나하나에서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기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서울은 적어도 30%가 기독교인이라는데 꽤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만이 아이들만의 폭력일까요? 오늘 저런 것은 폭력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한 시대에 그저 그런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큰 고통과 아픔인데 저 사람들을 저렇게 대하는 것, 무릎을 꿇게 하는 그 현실은 도대체 우리가 오늘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이들을 더 이상 무릎 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 어느 부모보다도 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가에 대해서 무릎 꿇는 대신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죠. 이곳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어달라. 그날 그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김종옥 씨란 분이 신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무릎 꿇는 엄마들로 불리었습니다. 물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마땅찮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누구든 그렇게까지 비참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나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나 그것은 모두 다 수치와 모멸의 풍경입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옛다, 그깟 무릎, 나도 꿇게 하면서 같이 맞대응하여 꿇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실제로 두 번이나 있었고 그것은 더욱더 비참한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시간 동안 왜 하필 우리 지역에 한결같은 고함을 들었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일 방법이 그 현장에서는 그것밖에 없었죠. 수모니 수치니 자존심이니 하는 것들은 다 팽개치고 오직 내 새끼가 두세 시간 걸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하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무릎 꿇는 장면은 저는 우리의 친정엄마는 보지 않기를 바랐고 우리 새끼들은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갔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만 다 뭐 한 30분, 뭐 20, 30분이죠. 그리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 건강한 아이들도 하물며 우리가 멀리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꺼려 하는데 이 아이들은 무려 2시간, 3시간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결국 아이들을 지킬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는 장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특수학교보다도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권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장애 학생들이 아이들과 일반 학생들 어울리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모든 것이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도대체 그 아이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입시 위주로 짜여진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내 딸은 언제나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아이들. 그냥 보통 아이들도 할 수 없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8만 7,950명의 장애인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174개 교인데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면 한 학교에 505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해서 교육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알다시피 장애는 그냥 모아놓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청각, 시각, 신체장애, 정신지체 혹은 뭐 언어장애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걸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술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문기사와 텔레비를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뭐 선진국에 뭐 진입했느니 뭐 국민소득이 얼마니 이런 사위의 소리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한국이란 나라가 제대로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참 새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 두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요구입니다. 13절은 오늘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귀 먹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귀가 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 저주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만약 건강한 사람이 귀가 잘 들리는 사람이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화가 나서 덤비겠지만 귀 먹은 사람은 그에게 저주하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형편.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두는 거죠. 그냥 가도 힘든데 그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형태의 사회 구조, 우리의 생각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는 너희들의 사회에 이런 일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 귀 먹은 자를 저주하거나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한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간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들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욕을 하고 있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우리 성경이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 보면 이를테면 레위기 11장 17절 이하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르됩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귀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보짐이 있는 자나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개역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성경 똑같은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이 바뀌 전까지입니다.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되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우리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맥박이 눈에 맥박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 있는 자나 이렇게 나오십니다. 여기에 보면 소경, 절뚝발이, 난장이, 곱사등이 이런 말들을 쓰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 보통의 사람들은 뭐 별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체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은 치명적이죠. 성경 말씀에 와서도 내가 이렇게 나를 비하하는 언어를 들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이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등 굽은 자나 귀 못 자른 자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사회가 이제 이런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뀌면서 그렇지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애인은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규칙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에 대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지금 물론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언어에서부터 이런 것이 많았죠. 이를테면 옛날 성경에는 뭐 병신, 불구자,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뭐 귀머거리, 뭐 벙어리,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다 바뀌었죠. 몸 불편한 자나,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 장애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던 걸 봅니다. 아무튼 이것은 한 사회가 바뀌면서 우리 교회들이 바뀌어가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그 한 사회에서 그러한 약자들 이런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란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참 읽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 제사 규례들이 많고 정결법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뭐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화제, 효제, 전제 하여튼 여러 제사들 그리고 제사장의 몸가짐, 절기, 정결법 어느 것이나 다 어렵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분들이 항상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딱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좀 재미있어 읽다가 한제 출애굽기 오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 다음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엄청나게 등장한 성전 규례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 드디어 이제 정신이 멍해집니다. 그 다음 이제 레위기 오면 인내를 갖고 오다가 레위기 한 12장 정도 오면 거의 그냥 내가 왜 읽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절정이 뭐냐면 레위기 13장 14장입니다. 거기는 문둥병 즉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무려 두 장에 걸쳐서 한 장도 80장, 90장 됩니다. 그 근 이야기를 읽으면 그 읽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저도 가다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대체 내가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막 때로는 술 읽고 갑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에는 이 정결 예식과 그리고 제사 규례가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일. 그런데 왜 레위기가 그런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 1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라에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제사와 정결 예식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불결하고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는 장애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는 다르지만 아무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면 주의 거룩함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귀먹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이 땅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거룩함, 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란 종교, 이 기독교는 언제나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특별히 이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제사와 제의 예배, 이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약자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오늘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간다는 이 구호는 절대로 그냥 만들어진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일에 얼마나 했는지는 우리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항상 우리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 땅에 이런 약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끝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다른 교회, 다른 단체와 연대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들도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동물의 방법은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을 상당히 즐겨볼 때 동물의 왕국은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가 들어오면요. 거기에 힘없는 놈들을 그냥 때로는 제가 살려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아주 강한 것들이 살아남죠. 물론 큰 녀석들도 보면 사자도 좀 시들시들한 아이들은 그냥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또 누가 들어오면 그냥 하인에게 넘겨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동물의 왕국.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규율을 세우고 또 종족을 유지해 갑니다. 인간의 사회는 동물의 왕국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회는 그 가운데 약한 이들, 장애를 입은 이들, 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 함께 가는 걸 통해서 그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사회의 기본.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진화론 사회생물학을 굉장히 싫어하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 사회생물학과에 굉장히 들어있죠. 뭔가
강한 유전자, 그리고 뭔가 우승에 대한 이런 기대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우리에게 끝없이 이 땅의 약한 자들,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살찌우는 참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제가 이번에 우리가 우리 교회 하는 이 책 모임에서 읽을 책 하나가 아주 최근에 나온 책 한 권인데, 김성섭이란 이 아주 젊은 그 의사가 지은 책인데, 아픔이 길을 내기 위해 길을 내려면 막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마흔 뭐 40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전공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역학이라는 것인데, 그가 이제 전공한 것이 사람들의 질병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기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의사들이 뭐 DNA가 어떠고 그 다음에 뭐 성형 의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젊은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이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가운데 자기의 이제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가지고 글을 쓴 책이 그 책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어느 날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들과 함 사무실에 서면서 한 달 동안 자기 자원상근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이 기타를 치다가 이제 그 기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당신도 한번 치보시오 라고 그렇게 넘겨주려 하는 순간 손가락이 10개인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타를 넘겨주다가 넘겨주지 못하고 했던 그 감격을, 그런 그 나라의 그것을 자기 인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손가락이 10개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손가락 10개인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그 느낌을 자기는 언제나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경험이, 그는 말합니다. 그런 경험이 자기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이 공부를 해서 이제 학위를 따면서 왔는데, 자기는 평생 내가 이 일을,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느낌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감수성을 언제나 나는 유지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5살 난 아이가 한 번, 그러니까 버스에, 유치원 버스에 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경찰 진압으로 버스에 끌려가는 것들을 바로 앞에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평생 버스를 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어디에 놀러 가면, 야외 가면 다 가는데 이 아이는 못 가는 거죠. 혼자 남아서 버스를 못 타니까 집에 있단 거죠. 자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있단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아름다운 사회란 뭘까? 그것은 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또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존감을 지킬 수 없도록 고통당할 때 그 좌절에 함께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가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그런 경험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그것이 나를 깨우는 것, 이것이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뭘까? 저는 언제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가 가르쳐주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귀먹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귀먹은 사람을 저주해도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이 말씀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말이 저주한다는 것은 가볍게 얘기나 하찮게 얘기나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놀려대고 아주 쉽게 대하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알아들은 사람이라면 화를 내고 덤벼들 텐데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놀리는 것입니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는 것도 역시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장애인들을 우리는 하찮게 얘기해요. 가볍게 얘기해요. 만약 그 학교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아주 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학부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참에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웃이 안 좋아하는데 왜 굳이 거기다 학교를 지으려는가 사람들은 묻는다. 장애 있는 사람과 그 가족과 한말 되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싫은 일일까? 내가 왜 안 좋으냐가 물으면 사람들은 말한다. 보기 싫어. 그렇게 무심코 말한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죠. 명목적인 차별과 배제의 감정이란 겁니다.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왜 우리 국에는 저기 쓰레기 시설도 있고 그 다음 무슨 시설도 있고 이런 것 들어오는데 이것까지 들어오느냐? 여러분, 이 사람 말하면 이 말이 자기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보십시오. 쓰레기 시설도 들어오는데 왜 이것까지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를 끼워 팔게 하느냐?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마치 깊이 시설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는 그런 시대. 신명기 2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시산과 에발산산 두 곳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이쪽은 축복의 맹세를 하게 하고 저쪽은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그 저주의 맹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맹세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통해서 모세는 그 시대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시대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런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줄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그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다음 보십시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역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느니라.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회상합니다. 맹인의 눈이 되어줬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줬고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 턱뼈를 부숴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물건을 빼앗다면
그 이빨 사이에서 그것을 빼앗아 내줬다. 욥의 삶은 단전히 그냥 다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육부가 전국 곳곳에 많은 이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예, 넣으시면 앞으로 주민들과 맞서서 이제 우리 동네에 지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줘야 주민들에게 욕을 좀 들을 값에.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부른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참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고 우리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정, 시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갈 신앙의 길이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걸어갈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소경 앞에, 맹인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장애인 차별과 의식과 또 이런 혐오에 대한 이런 감정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죠. 저는 뭐 이것이 하나의 한 사회적 현상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한 사랑하고 관심들을 좀 더 깊이 가지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함께 힘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이 교회 단위가 그런 것을 하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도 우리 교회로서는 그만큼의 어떤 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는 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의 분명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자는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새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어찌하든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땅을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우리 주위에 잘 둘러보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